기독교 용어 중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답을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훈련 2-1 단계에서 믿음을 재정립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이 추상적인 단어를 20개의 구체적인 다른 단어로 재정의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용기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용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면 뭔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믿음을 용기라고 정의하면 구체적으로 그 말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사는지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책에 의하면 믿음의 또 다른 대체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하면 추상적이지만 순종하면 뭔가 좀 구체성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믿음을 순종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순종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무엇이냐면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상황에 대한 순종을 믿음으로 정의하셨어요. 제가 책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혹 병에 든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때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임을 믿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닥치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단지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뚫고 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말에 포함된 의미 중에 무엇이냐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의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는 아이비리그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 메디슨에 오게 된 거예요. 대학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동부 쪽으로 학교를 옮기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생활에 정을 붙이지도 못했고요. 교회 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메디슨에 보낸 것을 깨닫고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상황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상황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자면 두 단락으로 구성돼요. 첫 번째 단락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헤롯의 신문입니다. 두 신문 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형식은 이렇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이게 출발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죠. 그리고 이 고발에 대해서 책임자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각각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각각 반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있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책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했고 그 신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2절 중반부에 나오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예수를 보매 고발할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크게 세 가지 고발을 하는데요. 2절 하반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세 번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고발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고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티컬한 이슈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 큐티에서는 주로 다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한 내용들이 다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추궁했던 것이 어제 본문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주요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로마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듯이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신성 모독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유로 돌에 맞아 죽지 않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인류의 죄의 본질적인 성격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 첫 인류의 범죄였어요. 첫 아담의 범죄가 정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죠.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반역죄로 죽으셨던 것이죠. 인류의 죄를 그대로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세 가지 고발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빌라도는 마지막 세 번째 고발에 대해서만 추궁을 합니다. 아마도 세 번째 고발에 대해서 죄를 찾는다면 앞선 두 고발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황제가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이 옳다라고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이 3절과 같은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시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을 하셨지만 그 의미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반역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4절이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 예수에게서 죄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무리들은 더 강하게 반발해요.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라고 더 크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절 가운데 빌라도의 귀에 또렷이 들린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6절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갈릴리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의 통치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픈 이 재판을 자신이 하지 않고 헤롯에게 넘길 수 있는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과 같이 빌라도가 말을 해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어서 헤롯이 재판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이 재판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가 바로 그 내용이죠. 8절부터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와 똑같은 형식이에요. 고발이 있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반응이 재판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8절인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재판장이 죄수를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의하면 헤롯은 빌라도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매우 기뻐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엄중한 법정 분위기가 아닙니다. 호기심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질문을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9절이죠.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리들의 고발이 있었고요. 그 고발에 대해서 빌라도와 헤롯이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각각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 없음을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는 네 말이 옳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신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수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모습은 구약에 예언된 모습과 일치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억울한 재판 과정 가운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잠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때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년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였던 수동적인 열심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청년부 주제들은 잘 알 텐데요. 수동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2년 전에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동적인 열심은 어찌 보면 모순되는 말이에요. 수동적인데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가 있고요.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수동적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정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모님,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수동태죠.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전 정말로 누나나 여동생을 원했거든요. 근데 삼형제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국가와 인종과 성별도 내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내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도 내가 정한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수동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경상도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자라서 그래요. 제가 마산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수동적으로 제게 주어진 겁니다. 이곳 메디슨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수동적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무리들의 고발이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신문에 대해서 수동적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반면에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능동적으로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영어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이 말은 능동형과 수동형이 동시에 있죠. 먼저 수동형은 심겨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겨져요. 내가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인가 심어두십니다. 사는 장소를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어디에 심겨지든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곳 메디슨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러기 엄마들이 많지 않은데요. 한때 기러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회자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거의 6개월이나 되는 긴 겨울을 보내면서 이분들이 했던 말들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 추워. 눈이 너무너무 지겨워. 빨리 떠나야겠다. 이 말을 겨울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6개월을 보내면서 여름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좋아. 여름 너무 좋아. 있기를 잘했어. 그 말을 반복하면서 1년을 보낸다고 해요. 이렇게 떠나야겠다. 남아있길 잘했다. 반복하면서 1년을 보내고요. 그 세월이 6년, 7년, 10년, 어떤 분은 15년까지 있다가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그곳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겨둔 곳에서 꽃을 피우느냐입니다. 갈까 말까 망설일 시간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곳 메디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수동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수동적인 열심입니다. 우리 삶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수동적인 열심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열심을 내어 해야 할 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꽃 피우고 열매 맺히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있는 하셔서 함께